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호주 전역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2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유화정입니다. 새해 덕담으로 종종 나누는 인사말이죠.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세요. 부자 하면 흔히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을 떠올리지만 사실 부자의 의미는 조금 더 다양합니다. 호주에서는 어떤 세대가 가장 부자일까요? 열심히 일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태어난 시기의 차이일까요? 최근 분석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에서 X세대로 부의 중심축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과 주식시장의 변화, 그리고 상속까지 세대에 따라 부를 쌓는 조건은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서는 호주에서 누가 가장 부자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은 2026 신년 특집으로 호주 미래 직업 보고서 총 4부작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로의 전환이 한인동포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군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직업 전망은 어떻게 달라질지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호주 미래 직업 보고서 제3부 순서로 호주 기술직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이어서는 목요일의 영화 이야기 시네체 준비되어 있습니다. SBS 온디맨드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 영화, 오늘은 2023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추락의 해부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먼저 뉴스로 시작합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2026년 1월 20일 목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호주의 12월 실업률이 전달보다 0.1%포인트 내려간 4.2%를 기록했습니다. 퀸즐랜드 가리섬에서 19세 캐나다인 배낭여행객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1차 부검이 이뤄졌으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가 검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 확보 계획을 방해하는 유럽 국가들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철회했습니다. 고국에서는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종가 기준 처음으로 4,000선을 넘은 지 두 달 만에 거둔 기록입니다. 이상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호주의 12월 실업률이 전달보다 0.1%포인트 내려간 4.2%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전 공개된 호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참여율은 66.7%로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정규직 일자리가 5,488개로 새로 늘어났고 시간제 근로자 수는 1,400명이 증가했습니다. 통계 전문가들은 실업률과 고용 지표가 향후 물가 흐름을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자료는 다음 달 3일 예정된 호주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참고될 전망입니다. 중앙은행은 물가를 2에서 3%포인트 목표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해 신중한 금리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 지표는 경기 회복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 이 호주중앙은행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평가됩니다. 이번 주 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증오 발언 규제법을 둘러싸고 자유당과 국민당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야권 연립의 향방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슈잔리 자유당 대표는 데이빗 리프틀 프라우드 국민당 대표에게 사임 의사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어제 내각을 사임하겠다고 밝힌 국민당 소속 의원 3명의 사인은 수락했지만 리틀 프라우드 대표를 포함해 나머지 8명의 사임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리틀 프라우드 대표는 그러나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자유당이 증오 발언법 관련 수정안을 제시하려던 국민당의 요청을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법안 표결에서 찬성하지 않은 국민당 소속 상원의원 3명이 어제 내각의 직책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ut I sent a letter advising Susan Lee that if she accepted those resignations, because it would not be.
리틀 프라우드 대표는 수잔리 대표에게 어제 사퇴를 받아들이는 것은 당시 상황상 적절하지 않았으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전체 내각이 사임하게 될 것이라고 서신으로 전했다면서 이제 수리해달라고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사임을 통보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리틀 프라우드 대표의 발언으로 연립 전체의 사퇴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새 증오 발언 규제법은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보호 사이에서 정치권 내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 확보 계획을 방해하는 유럽 국가들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그린란드 및 북극 지역과 관련한 거래의 틀을 마련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2월 예정이던 무역 제재는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그는 이 영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확보 가능성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Probably won't get anything unless I decide to use excessive strength and force where we would be frankly unstoppable.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엄청난 힘과 무력을 동원해야 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없었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제 사람들은 좋다고 말하고 있고 사람들이 자신이 무력을 쓸 거라 생각했지만 무력을 쓸 필요도 원하지도 또 쓰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인수 의지를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외교적, 거래적 수단을 통해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퀸즐랜드 가리섬에서 19세 캐나다인 배낭여행객 파이퍼 제임스 양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검시관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양의 시신은 월요일 해변에서 발견됐으며 경찰은 딩고와 접촉한 흔적을 확인했지만 공격을 받았는지 익사했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일 발표된 부검 결과도 명확하지 않아 현재 검시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가리섬에서는 딩고 활동 증가가 보고되면서 관광지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이저 코스트 조지 세이머 시장은 딩고를 제거하기보다는 안전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he state government should seriously consider banning children from camping in the unfenced areas. And that's where the
세이머 시장은 주정부가 울타리 없는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캠핑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며 해변과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공격이 발생하고 있고 8세 이하 어린이는 가리 해변에서 캠핑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리섬에서 딩고 공격으로 인해 마지막으로 확인된 사망자는 2001년 9세였던 클린턴 게이지 양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섬 내 안전조치 강화와 관광객 경계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지난 12월 본다이 테러로 희생된 15명을 기리는 국가 애도의 날이 오늘 실시됩니다. 이날 연방과 주 정부 청사에는 조기가 개항되며 국민들은 캔버라 시간 기준으로 오후 7시 1분, 1분간 묵념을 하도록 권고됐습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슬픔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It is a solemn opportunity for every Australian to stand.
알바니지 총리는 오늘이 모든 호주인들이 유대인 공동체와 함께 서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 공격으로 빼앗긴 15명의 생명을 기억할 수 있는 엄숙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하루 동안 전국 각지에서 추모 행사를 진행하며 캔버라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15개의 빛의 기둥 추모 조명도 점등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국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종가 기준 처음으로 4,000선을 넘은 지 두 달 반 만에 거둔 기록입니다. 새해 들어 12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던 코스피는 지난 2거래일 동안 등락을 거듭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그린란드 관세 계획을 철회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지만 개인이 4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그동안 코스피 상승의 주역이었던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4%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을 향해 합당하자고 깜짝 제안했습니다. 당 공지를 통해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고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전격적으로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두 대표는 어제 늦은 오후 만나 합당 추진에 교감하고 공감대를 이루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대표는 의견을 모으겠다고 화답했는데 정작 민주당 내에서 절차 문제를 지적하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시 국내 소식입니다. 뉴사우스웨일즈 해안에서 지난 48시간 동안 4명이 상어 공격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당국이 서퍼와 수영객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블루샤크로 추정되는 상어에게 물린 2명이 병원에서 위중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상어 퇴치 작업이나 해변 안전 프로토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니어 마린라이프 레인저인 데이비드 백스터 씨는 드론 기술을 활용한 상어 추적과 공격 예방 방안을 제안함과 동시에 수영객과 서퍼들이 계절이나 위치와 날씨 등 상어 활동과 관련된 조건들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백스터 레인저는 수영객과 서퍼들이 이러한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안전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경찰은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긴 연휴를 맞아 도로 운전 안전에 대한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연휴는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어지며 월요일은 공휴일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주 내에서는 교통 위반에 대해 이중벌점과 같은 높은 벌금이 적용됩니다. 또 학교 구역 속도 제한도 동일하게 유지되며 운전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총 356명이 도로에서 사고로 사망했으며 주요 원인은 과속과 음주, 약물 운전, 피로 운전 등으로 보고됐습니다.
By making sure that you follow the speed limits, not only over the double demerits points weekend, but rolling straight into that first.
뉴사우스웨일즈 경찰은 이중 벌점 주말뿐만 아니라 새 학년 첫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도 속도 제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취약한 도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길이며 핵심 메시지는 여행 계획을 세우고 몸 상태를 확인하며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8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1,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의 주요 도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오전에 구름 많습니다. 16도에서 낮 기온 24도. 멜번 일교차 크겠습니다. 오전 9도, 낮 기온 32도. 브리즈번 대체로 맑겠습니다. 22도에서 30도. 퍼스 화창하겠고 18도에서 24도. 애들레이드 16도에서 34도로 맑고 건조한 날씨 예상됩니다. 캔버라 오전에 구름 많겠고 아침 9도에서 낮 기온 30도. 호바트 오전에 구름 끼겠고 7도에서 21도. 다윈 천둥 번개치고 흐리겠습니다. 26도에서 낮 최고 31도. 고국 서울은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내일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영하 2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홍태경입니다.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잇는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목요일 데일리 오버뷰 익스플레이너 2026 신년 특집 4부작 호주 미래 직업 보고서 그리고 영화 이야기 시네체스로 이어갑니다. 먼저 데일리 오버뷰 첫 소식 익스플레이너입니다. 호주에서 어떤 세대가 가장 부자일까요? 전통적으로 호주에서 가장 부유한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분석에 따르면 X세대가 부동산과 주식 자산 면에서 선두를 차지하면서 세대 간 부의 균형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호주에서 부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는데요. 네, 오늘 익스플레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일 프로듀서입니다. SBS 라디오
익스플레이너. 여러분은 부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사람이 여기에 속할 수 있지만 부모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은 사람들 역시 부자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발표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누구로부터 얼마나 많은 상속을 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세대에 태어났느냐 역시도 부를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호주에서 어떤 세대가 가장 부자인지, 이들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호주에서 어떤 세대가 가장 부자인가? 네, 답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 순자산 규모는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1965년에서 1980년 사이에 태어난 X세대는 부동산과 투자 자산에서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호주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 가치는 평균 136만 달러였고요. X세대가 보유한 부동산의 평균 자산 가치는 144만 5천 달러였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통한 부의 증가가 이어지면서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의 순자산 격차는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고 빚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 내용은 KPMG가 호주의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서 도출한 결과입니다. 세대별 부의 구체적인 모습, 그럼 지금부터 숫자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순자산은 약 237만 5천 달러였습니다. 주택과 부동산뿐만 아니라 연금 등 다양한 자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X세대의 평균 순자산은 약 220만 달러로 특히 부동산과 주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평균 순자산은 약 90만 5천 달러로 높은 부채 비중으로 인해서 순자산이 상승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25세에서 34세 사이인 호주의 젊은 세대의 경우에 지난 5년간 평균 순자산이 약 63%가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주택 대출 규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KPMG의 도시경제학자 테리 론슬리 씨는 2020년과 2021년에 최저 금리를 기록했을 당시에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들이 젊은 세대의 부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며 30세 미만의 사람들에게는 부의 축적이 훨씬 더 어려운 과제가 되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네,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많기 때문에 다른 세대보다 부채가 더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호주의 젊은이들은 지금 퇴사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연금을 받으며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젊은 세대의 경우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연금 자산 증가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55세에서 64세 사이 직장인의 슈퍼애뉴에이션 적립액은 평균 75만 6천 달러였는데요. 반면에 25세에서 34세 사이 직장인의 평균 적립액은 15만 1천 달러, 35세에서 44세 사이 직장인의 평균 적립액은 28만 9천 달러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직장 생활은 아직 수십 년이 남아 있고요. 또 고용주의 의무적인 연금 적립 비율 역시 높아짐에 따라 이들이 은퇴할 시점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슈퍼애뉴에이션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편안한 은퇴를 위해서 필요한 연금액은 결국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바로 호주에서 세대 간 부의 대이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자산 일부를 현금화하거나 또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X세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자산을 확보하고 있고 또 향후 20년간 수조 달러 규모의 부가 다음 세대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같은 부의 이동은 경제구조와 세대별 기회에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X세대의 경우에는 매우 흥미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들이 집을 살 때는 이미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감당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고요. 또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로부터 간접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980년에서 2000년대에 주택을 산 X세대의 경우에 자산가치가 엄청나게 늘어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사실 호주만의 문제는 아니죠. 한국에서도 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집을 산 부모 세대가 큰 자산을 가진 이야기 아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에는 집값이 이미 크게 오른 상태에서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학자금 대출과 높은 생활비, 또 불안정한 고용 구조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자산은 적고 빚은 많은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네, 호주에서 어떤 세대가 가장 부유한가를 분석하다 보니까 호주에 이민을 온 사람들은 더욱 복잡하고 또 현실적인 질문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호주에 이민을 와서 이미 집을 사고 이곳에서 자리를 잘 잡은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최근에 호주에 이민을 온 사람이라면 세대 간 부의 이동을 넘어 이민의 문제, 즉 또 다른 출발선의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이민을 왔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나이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들은 호주에서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인이 된 후에 호주에 왔고 또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을 호주에 자산이 없다면 거기에 언어의 장벽과 자격 인정의 한계라는 장벽까지 마주치고 있다면 같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더라도 이민자 밀레니얼 세대는 훨씬 늦은 출발선에 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이민자 가정에서는 부의 대이동보다 부의 첫 생성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호주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진 세대는 여전히 은퇴 연령에 이른 베이비붐 세대지만 부동산과 투자 자산의 주도권은 이미 X세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는 높아진 집값과 부채 속에서 훨씬 다른 출발선에 놓여 있는데요. 특히 이민자에게는 세대 간 부의 이동보다 부를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익스플레이너였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신년 특집 호주 미래 직업 보고서로 이어가겠습니다.
호주 생활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 차근차근 헤쳐나가세요. 호주 이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뉴스와 정보.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네, 호주 공영방송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1월 22일 목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에서는 신년 특집 호주 미래 직업 보고서를 통해 한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직업군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순서에선 호주 기술직 현장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지금 모든 일이 같은 속도로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용접과 전기, 타일 같은 현장 기술직은 AI 시대에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로 꼽힙니다. 주택과 인프라 건설, 재생에너지 확산, 그리고 안전과 규제가 중시되는 호주 사회 구조 속에서 이들 직종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 하나만으로 평생을 보장받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어떤 기술을 갖췄는지보다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2026년 기술직의 미래는 어떨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한을 프로듀서입니다.
2026 호주 미래 직업 보고서. 2026년을 맞은 호주 노동시장에서 가장 분명한 변화는 어떤 일은 빠르게 자동화되는 반면 어떤 일은 오히려 더 필요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경계에 서 있는 직종들이 바로 타일, 용접, 전기 같은 현장 기술직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무와 전문직의 일하는 방식을 빠르게 바꾸는 사이 현장에선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화가 어렵고 사람의 손과 판단이 필수적인 기술직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더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호주 통계청의 2021년 인구조사 센서스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출생 이민자 가운데 기술자 및 기능직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은 11,881명으로 전체의 20.7%에 달합니다. 이는 해외 출생자 전체 평균 11.5%, 호주 출생자 13.6%보다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직종별로 보면 타일업계 종사자는 한인이 많이 종사하는 직업 5위, 용접 관련 종사자는 18위로 나타났습니다. 산업군 기준으로도 건설 직종이 4위, 건축공학 및 기술 서비스가 15위에 올라 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한인 커뮤니티에서 현장 기술직은 이미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타일 업계에서 일했던 한인 동포 박종대 씨는 일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일의 조건과 경쟁 구조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멜번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세 번째로 큰 회사가 문을 닫아서 이제 거기서 보유하고 있던 타일러들이 시장에 다 풀렸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 경쟁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임금도 그렇게 생각만큼 오르지 않는 것 같았고,
과거 하는 만큼 가져간다는 인식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시장의 인력이 늘어나면서 체감 수익은 달라졌다는 설명입니다.
워라벨은 확실히 있어요. 그냥 뭐 아무리 늦어도 6시 이전에는 넘어서는 무조건 집에서 내 생활을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워라벨은 확실히 좋은데 임금은 저는 사실 뭐 제가 하는 것만큼 가져간다는 생각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기술직이 안정적이라는 인식 뒤에는 체력 부담과 가격 경쟁이라는 현실이 함께 존재합니다. 용접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한 기술자 정상훈 씨는 AI와 자동화가 발전해도 이 분야는 쉽게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제가 뭐 아무리 여기서 뭐 AI 시대가 와서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뭐 개발이 되고 한다고 해도 이게 제가 1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아무래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일이 이쪽은 기계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꼭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다른 직종들보다는 확실히 도전하고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상훈 씨는 용접만으로는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관련 자격증과 역할 확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용접만으로는 이제는 사실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필리핀이나 그리고 중국 쪽인 인력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7, 80% 이상 따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국인들만 했던 좀 열심히 하는 특성으로 다른 쪽을 저희가 한인들이 더 개발을 한다면 좀 더 용접 관련 직종이 더 넓게 늘어날 것 같아요.
기술 하나로 평생 간다는 접근보다는 기술을 중심으로 한 포지션 확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분석입니다. 전기 분야는 현장 기술직 가운데에서도 AI 시대에 가장 명확한 성장 경로를 가진 분야로 꼽힙니다. 전기업 분야에서 근무 중인 최진영 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전기 관련된 일들이 수없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해서 이제 태양광 그리고 플러스 배터리까지 설치하는 정책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이렇게 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축소되진 않을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주택, 개인화된 전력 설비가 확산되면서 전기는 자동화의 피해자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는 최진영 씨의 설명입니다.
전기 기술은 사람의 손으로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일자리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지속해온 디킨 크리에이트 센터의 카렌 더누디 책임자는 기술직 전반에 대해 미래는 아주 밝다고 말합니다.
All these are very, very, they have a very strong future in Australia because we are short of lots of trades in Australia. And it's very hard to automate.
더누디 책임자는 호주에서는 이런 기술직들이 매우 부족하고 자동화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호주에서 이 분야들의 미래는 매우 밝다며 이런 기술들은 인프라와 주택 건설에 필수적이고 그래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단순히 주택 건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필요하다며 이러한 기술들은 자동화가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기술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호주는 라이센스, 안전규정, 고용규제가 매우 엄격한 나라입니다. 기술이 뛰어나도 자격인증, 안전교육, 관련 법규를 충족하지 않으면 현장에 설 수 없다는 점이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That are strictly regulated in Australia. And also employment. Regulations around
더누디 책임자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면허 및 안전요건을 이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호주에서 엄격히 규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많은 기술자들이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입국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하고 영어 실력을 향상시킨 뒤에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단순히 들어와서 일자리를 잡고 특히 전기 작업 등을 하는 것 등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호주에서는 기술자로서 이러한 단계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매우 높은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일자리를 바꾸는 시대에도 사람의 손과 판단이 필요한 현장 기술직은 호주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필요한 일로 꼽히며 전망도 밝다고 합니다. 다만 라이센스와 안전규정, 고용규제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 이 점도 중요하다고 강조됐습니다. 호주 한인 기술직의 미래에 짚어봤습니다. 네, 목요일 한국어 프로그램 이제 데일리 오버뷰 마지막 순서 목요일에 영화 이야기 시네챗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편의 의문스러운 추락사 이후 유명 작가 산드라는 순식간에 유력한 용의자가 됩니다. 유일한 목격자는 시각장애를 지닌 아들과 안내견뿐. 네, 진실은 사고였을까요? 혹은 살인이었을까요? 오늘 만나보실 영화는 2023년 제76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주스틴 트리에 감독의 추락의 해부입니다. 한 남자의 추락사를 둘러싼 재판 과정을 따라가며 사고, 자살, 타살이라는 단순한 결론을 넘어 관계와 언어, 그리고 기억과 심리가 어떻게 진실로 재구성되는지를 집요하게 해부하는 법정 심리극입니다. 잠시 뒤에 만나보시고요. 시네챗에 앞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드라마 사랑의 온도의 OST, 시스타의 Loving You 듣고 갑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호주에서 한국어로 만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정확한 뉴스와 꼭 필요한 정보, 한인 사회의 이야기까지 호주 이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웹사이트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만나보세요.
Weekly Cine Chat featuring SBS On Demand.
신의 챗 SBS 온디맨드를 중심으로 다시 보면 좋을 영화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독일과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영화 프로듀서 권메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만나볼 영화 어떤 작품인가요?
오늘은 쥐스킨 트리에 감독의 2023년 프랑스 영화 추락의 해부입니다. Anatomy of a Fall인데요. 같은 해 깐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이고요. 또 이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각본상을 비롯해 전 세계 영화제에서 여러 상을 수상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작이기도 하고 또 2023년에 그 해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선정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 정도로 약간 수작 중에 하나였죠.
근데 영화 제목부터 뭔가 철학적이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 have라는 단어가 뭔가 심리를 파헤치는 영화 같기도 하고요. 궁금합니다. 네. 먼저 줄거리 들려주시죠.
유명한 작가인 산드라는 눈 덮인 산속 집에서 남편과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거실에서 인터뷰를 하는 동안 시각장애가 있는 아들은 이제 기르는 개와 함께 집 앞으로 산책을 나가고 남편은 큰 소리로 음악을 튼 채 위층에서 이제 자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음악 소리가 이제 점점 커지니까 인터뷰가 중단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일상의 한 부분의 시간이 이제 흘러갑니다. 산책에서 돌아온 아들은 집 앞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그러니까 아들의 아빠, 그러니까 산드라의 남편이 추락사한 상태로 이제 발견됩니다.
네.
이후 부검과 경찰 조사에 이어 산드라는 유력한 용의자로서 길고 긴 조사와 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I need you to be precise. Tell me everything.
Yes.
What
happened? I think he fell off the third floor. The windows open.
The autopsy report is inconclusive. An accidental fall is going to be hard to defend. That's why there's an investigation for mob suspect. Because you were the only person there. And of course, you always were.
Stop. I did not kill him.
That's not the point.
네, 용의자로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전개는 이 남편이자 아이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시간은 존중받지 못한 채 그 현실적이고도 냉혹한 조사로 영화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의 제목처럼 추락을 해부하는 과정으로서의 재판, 심판이 관객에게 색다른 몰입감과 긴장감을 선사할 것 같은데요.
네, 좀 기존의 영화와는 조금 다르기도 하죠. 이 남편의 죽음이 그냥 단순한 어떤 실족사인지 자살인지 아니면 타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보니 그것을 이제 밝히는 과정이 이제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이 과정이 산드라의 결백을 증명해야 함과 맞물리면서 이 부부의 관계 또 산드라의 개인사 등이 재판이라는 포맷 안에서 낱낱이 드러납니다.
네.
또한 아이의 의견 역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그 첫 번째 목격자인데 이제 시각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리고 또 나이가 12살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럽지만 계속해서 이 아이의 의견을 계속 묻는 것도 나오고요. 이러한 모든 전개가 아주 침착하면서도 섬세하게 묘사될 수 있었던 배우들의 연기와 카메라 무빙, 또 미장센 등이 모두 아주 훌륭했던 영화였습니다.
You have to tell them exactly like you remember it.
Is there anything that would seem consistent with the suicide?
You complain about the life that you chose. You are not a victim.
Be fair. I'm a man who's been cheated on. I can't stand anymore. I'm fighting.
Yes, I am fighting.
심리 스릴러 장르를 표방하지만 하나의 진실이나 범인을 찾는 것을 중점으로 삼는 여타 영화와는 달리 그 진실이라는 것은 개개인 안에 존재하며 그 개개인의 존재의 심리에 초점을 맞춰서 굉장히 좀 색다른 긴장감을 그리고 또 약간 슬픔을 느낄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우리 고메 리포터께서 마지막을 얘기는 안 해주시는군요. 예,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 영화의 설정이 그 결말이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진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는 그것을 파헤쳐가는 과정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진실과 심리를 파헤치며 남편의 죽음을 통해 인간관계와 그 삶의 면면을 정교하게 세심하게 그려낸 영화 같습니다. 추락의 해부. 네, 오늘은 2023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각본상에 빛나는 화제작 우리 권미애 리포터가 뽑으신 수작을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도 흥미로운 컨텐츠 소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또 흥미로운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매일의 호주 뉴스와 시사 이슈 그리고 이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오후 4시에는 디지털 라디오 SBS 3채널 디지털 TV 303채널에서 매일 저녁 9시에는 SBS 라디오 1채널 디지털 TV 301채널에서 만나보세요. SBS 오디오 앱으로 언제든지 실시간 또는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호주 생활을 함께합니다.
네, 2026년 1월 22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시네챗 추락의 해부까지 함께했습니다. 신년 특집 4부작으로 편성되는 호주 미래 직업 보고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호주 기술직 현장을 짚어봤는데요.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시대 모든 일이 같은 속도로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용접과 전기, 타일 같은 현장 기술직은 AI 시대에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로 꼽혔습니다. 네, 이 앞서 익스플레이너에서는 호주의 베이비붐 세대, X세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가 각각 어떤 방식으로 부를 쌓아왔는지 세대 간 부의 대이동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방송된 전체 프로그램은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 홈페이지 그리고 SBS 오디오 앱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SBS 한국어 프로그램을 팔로우하시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호주 뉴스 한국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곡으로 DJ 페기구와 오혁의 나비 들으시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의 프로듀서 홍태경, 진행의 저는 유화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오후 이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팟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